네, 오늘 말씀 앞에 마태복음 17장 시작할 때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의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거기 영광스러운 곳에 있기를 원했죠. 사실은 그 베드로의 마음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고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이 그냥 영광스러움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주님은 그 영광스러움을 뒤로 한 채 산에서 내려옵니다. 17장 9절에 오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요. 그 산 내려온 산 아래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산 아래의 상황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도 하죠. 자, 이 산 아래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 산 아래 동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스러움이죠. 주님과의 그 교통, 그 영광스러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 정도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산 아래의 상황은 이와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그리고 사탄이 정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한 귀신 들려 고통받게 하는 이곳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 아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산 아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산 아래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산 아래로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치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땅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산 아래의 상황이 이런 모양이니까. 자, 이 모양은 사실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임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리고 각종 질병과 또 사단이 틈타는 그런 삶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이산 아래 동네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드러나게 귀신의 세력이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을 잃은 채 일그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단지 이 사람의 모습만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종노릇을 하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산 아래의 모습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딱그 모습처럼 그렇단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정말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산 아래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고 막 떠들고 법석거리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귀신 들려 여같이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지금 지배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쳐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 그 모습,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자,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사단에 매여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등불 역할하고 교회를 통해서 소금과 빛 역할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고쳐주고 이런 역할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쩔쩔 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에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하고 이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18절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마음에 묵상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그 뒤에도 예수님이 계좌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말씀했는데.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는 그 원래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내 믿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 아닙니까? 어떤 때는 믿음 충만해서 정말 산이라도 옮길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어떻게 그 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우리 믿음 없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렸고, 두 번째는 너희는 못해도, 너는 못해도 내가 한다 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못해도 내가 한다. 마치 출애굽 할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너희가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애굽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친히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꾸짖으시니 18절에 마치 물결을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요동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꾸짖으십니다.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도 할 것이요 제자들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선 거기 6절 보십시오. 자, 왜 못했냐면 의심했다. 의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했다. 그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여호와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요리 흔들렸다 조리 흔들렸다. 이게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의심했다는 거죠. 상황 따라서 환경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못했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20절에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셨지만 사실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같이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 이제 지금 당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책망을 넘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심하지 않는 신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제자들도 할 것이요 우리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내가 하면 설마 이루어질까? 저 자신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설마 그렇게 일어날까? 우리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게 하지 못해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자들이 연약하여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연약하여 하지 못해도 주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씀 끝에 20절을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명하면 순종할 것이다. 그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고 오늘 보면은 산이 옮겨질 할 것이고 그 산이 순종할 것이다. 어떻게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엄청 이 불가능한 일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라고 했어요. 능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지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지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지니라. 주님이 그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문제,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지니라. 오늘 주님은 그런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뽕나무를 들어 저기로 심겨지라 할 것이요.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그것들이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순종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그래서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십자가 죽으심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단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위해서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사실 응원하는 메시지죠. 왜냐하면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산 아래 동네에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항상 이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제자들에게 주님은 곧 떠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며 좀이 믿음 좀 가져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은 육신으로 같이 함께 있지 않지만 주님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그 보냈던 제자들이 보냈던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도 보내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그 성전세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납부하심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또 주님은 그 율법에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그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신 이 성전세는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기존 체제 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성전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여같이 순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의심 없는 믿음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거슬리지 않는 이상은 이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에 순종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국가의 순종, 제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구함과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